누구나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개의 진단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진단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진단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까요?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은 사회적인 지위로 우리를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대표나 사장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는 그 기업의 말단 사원을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멀리 나아갔는가, 그리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과, 업적,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 걸음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90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80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냥 40년 동안 한 발자국도 제대로 전진해 나가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 걸음만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그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작 모세의 삶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세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죠. 그때 소환되었던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한 명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2인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높게 평가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사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 명료한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그토록 극찬해 주셨는가? 이유는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을 거처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거처는 뭐하는 곳이죠?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는 평생에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주님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눈부신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가장 건강하게 능력 있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철저하게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하면?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제1의 사명,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생활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때로는 결과나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모세가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었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최고의 출세의 기회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그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이야. 이 백성들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너무 질려버리는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마. 그리고 내가 나의 사절을 너희 앞서 보내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 줄게. 그러니 너는 그 풍요로운 땅을 마음껏 즐기거라.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자, 만약에 모세가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꿈꿨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아, 세상에 이것만큼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피 흘림 없이 인명피해 단 한 명도 없이 그들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하루아침에 민족의 국가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만큼 가장 비옥한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며 많은 재물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와 명성을 한 손에 거머쥐며 떵떵거리면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출세와 성공의 정점 아닌가요? 그런 야망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원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부귀영화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그 어떤 명성이나 그 어떤 재물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눈부신 성공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내 주위를 둘러보면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일까? 다른 집의 자녀들을 보면 다 명문대도 척척 합격하고 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만 그러지 못한 것일까?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와 우리 가족만 아직도 재정난에 시달리는가? 혹시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령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어떤 성과나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 안에 거하셨다면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자로서 목원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장을 신실하게 잘 이끄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오늘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성적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적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성공이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단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살았는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앞에서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 말씀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푸른 초장에도 쉴만한 물가에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지고 있을 때도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하나의 경험담을 들려주십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텔레비전 전도자가 있습니다. TV에 계속해서 출연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입니다. 1980년대는 아마도 그 사람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책에는 간통죄와 사기죄를 범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면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게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과정에서 좀 무거운 질문이기는 하나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전도자에게 용기를 내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때는 하나님을 향해 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간통죄와 사기죄를 범하셨습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그 전도자가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남기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침묵을 깨고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잃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겠죠. 또는 타인의 평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나의 명예와 체면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참으로 애석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똑같은 모순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버립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내뱉고 또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보며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춰서서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이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진단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 살았는가? 자, 오늘의 본 말씀 10절 그리고 12절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하죠. 하나님, 우리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리고 우리날을 계수할 줄 알미 일생일대 큰 지혜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날의 수를 세어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이 시니어라면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치면 여러분 나이의 첫 번째 숫자를 손가락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50대이기 때문에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겠죠. 만일에 여러분이 30대라면 세 개의 손가락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80대라면 이렇게 여덟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또 뭡니까? 굉장히 쉽죠? 아주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고민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날의 수를 정확하게 잘 셀 줄을 압니다. 1, 2, 3, 4, 5, 6, 7, 8, 90. 이것만 할 줄 알면 누구라도 쉽게 우리의 날을 세어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왜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날의 수를 세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것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지혜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한동안 씨름을 했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석을 찾아보아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편의 시를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시가 과연 무엇일까요? C.T. 스터드의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C.T. 스터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굉장히 탁월한 스포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와 명성과 재물을 한 손에 다 거머쥐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명성과 인기는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릴 거야. 삶은 너무나도 짧으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가장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그는 생각을 하다가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와 명성과 인기를 다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진 시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전문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너무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껄껄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펑펑 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슬픔과 기쁨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세월은 화살과도 같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나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셈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계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 동안, 며칠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살았는지를 카운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 숨 쉬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만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겼던 시간만 카운트됩니다. 그 시간만이 하늘나라에 적립이 됩니다. 다른 모든 시간은 그저 낭비된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 없어져 버린 시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시간의 무게가 다릅니다. 동일한 한 시간이라고 봅시다. 한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유튜브 쇼츠 영상만 보는데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의 시간의 무게와 똑같은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한 사람의 한 시간의 무게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다릅니다. 똑같은 1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시간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0이라고 기록하실 것이요, 1년이라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시간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365일이라고 기록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 지나가지만 그 시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몇 살일까? 그동안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 시간만,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눈물,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만을 카운트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 산 시간은 너무 많고 주를 위해 산 시간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숙한 어린아이 취급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시티 스터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세 가지 중요한 진단 질문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 살았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주님 앞에 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 위해 살았는가?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 안에, 예수 앞에, 그리고 예수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주님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